브루스 월트키 박사, 시편, 강해 5. 저작권 2024 브루스 월트케, 브루스 월트키, 와 테드 힐데브란트, 테드 힐더브랜트.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하여 브루스 월트키입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세션, 히브리 시 시편 4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트에서 나는 그것을 몇 가지 소개 자료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부터 실제로 시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 시편의 해설입니다. 위첨자와 위첨자는 시 위에 쓴 의미, 슈퍼위, 쓰여진 대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첨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이거나 역사적인 배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선 그 장르가 시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단어 연구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즈모르, 미즈모어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편 100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음악의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감과 예언적 자료를 통해 자주 보는 것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노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는 멜로디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모든 단어에는 악센트 표시가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음악 표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자 수제너 혹벤처러가 있습니다. 그녀는 1979년에 아주 뛰어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작품이죠. 그녀는 음악을 가르치는 생족학자이자 음악학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악센트로부터 성전음악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주장한 악센트는 수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조금 후에 첫 번째 왕조의 이집트 부조를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악기 연주자, 거문고, 플루트 등 무엇이든 가지고 있는 대신에 작곡된 음악이 없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신호를 주고 연주자에게 수신호로 무엇을 연주할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액센트가 원래 음악가에게 무엇을 연주할지 알려주는 손신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시음계로 음악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음계로 음악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찰 음악을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학회인 성서문학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그녀의 음악을 발표하고 실제로 일부 음악을 연주한 사례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제게는 훌륭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그녀의 연주와 음악 녹음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편을 편곡했는데 어느 곡인지 잊어버리고 그녀의 음악과 함께 그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음악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좋아한다. 새로운 음악은 특별히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레코드 플레이어에 틀어놓고 손님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이 음반을 준 학생, 저에게 극찬했던 학생을 포함하여 제 레코드 플레이어의 배경음악을 틀었습니다. 글쎄요, 잊어버렸어요. 음악은 자료 속에서 부드럽게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맨 아래에 있어야 할 이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엘레이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브루스, 그 끔찍한 음악을 꺼달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모두는 잘 웃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그것은 음악 반주에 맞춰 노래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얻는 것입니다. 빅탐 등 대부분의 단어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판단할 만큼 충분한 맥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위첨자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73개 사례 중 14개 사례에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경력을 되돌릴 수 있는 다윗의 삶의 어떤 사건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건들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첨자이고 산문에 있으며 시 자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첨자를 보고 30페이지에 나누어 썼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입문청원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난 31페이지에는 귀족 출신의 배교자들에게 보내는 연설이 있습니다. 배교자들을 가리키는 로마 숫자 2가 보입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부분은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원서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마지막 로마 숫자 4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묵시적인 찬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편의 일부입니다. 괜찮은 하느님께 드리는 말씀과 서문 청원에 관한 30페이지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중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법정에 와서 자신의 사건을 진술하고 은혜롭게 내 말을 듣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A, 주소, 그리고 청중을 얻고 호감을 얻기 위한 청원서였습니다. 그런 다음 요청은 탈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음 부분인 귀족 출신의 배교자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의 리더십이 그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고민이었고 지금 31페이지에 그는 시 속에 있습니다. 마치 그가 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포스트로피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배교자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제 생각엔 그게 문학소설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의 시에서 그의 진실을 전달하는 방법인 시이다. 그래서 그는 이미지를 전환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모한 배교자들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지로 가득 찬 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문 자료를 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읽지 않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그의 시편에서 그의 진리를 이해하는 방법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배교자들에게 말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나누어 봅니다. 32면에 있는 배교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그는 그들에 대해 비난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그는 비난을 한다. 게다가 그는 그들에게 주는 첫 번째 훈계는 너희의 왕을 알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있었던 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교자들에게 연설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왕을 알라는 참소와 훈계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버리고 거짓 신들에게로 향했다는 비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33페이지에서 그가 그들에게 한 첫 번째 훈계는 너희 왕을 알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에게로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비록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당신의 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 시간을 끝냈는데 그들이 그가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라는 세 가지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다른 마을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게 내 제안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성경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지 나의 제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성경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훈계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일곱 가지 필수 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쌍은 배교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리니 떨며 죄를 짓지 말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나요? 그리고 거기서 너에게 줄게, 니그주. 배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내용을 33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말 그대로 흔들리다, 떨다라는 뜻의 리그조라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흔들리다, 떨다,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문제는 왜 흔들리는 걸까요? 왜 그들은 떨고 있습니까? 화가 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화를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번역된 방식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사용한 방식입니다. 나는 바울은 시편을 앞뒤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인들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72역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은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킹제임스 성경을 설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헬라어 번역을 사용합니다. 그는 히브리어 본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설교자는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순히 72역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다윗이 의도한 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예언을 다루고 있지 않다면 선지자인 다윗이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 즉 본문에 대한 암시가 있을 때 나는 그것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건 내 판단이다. 이 배교자들에게 화를 내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에 화를 냅니까? 당신의 상황에 화가 나지만 그것은 도덕적 분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배도의 결과에 대해 두려움에 떨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떨며 왕과 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택하신 왕을 버림으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먼저 너희가 다른 신을 따르려거든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떨고 죄를 짓지 말라는 제안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내가 그런 결론을 내리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33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떨고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임박한 멸망에 떨고 기타 등등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번역본을 당신 앞에 보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5페이지로 돌아가서 내가 3절의 첫 번째 명령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스스로 경건한 자를 구별했다는 것을 아십시오. 나는 내가 부를 때 들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4A에 있습니다. 떨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는 사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마음을 살피고 침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마음을 살피고 잠잠하라. 잠잠하고 침상에 누워라. 이것이 바로 제가 실제로 34페이지 2번 사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당신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마음을 살피고 조용하고 침묵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의 양심이 당신의 믿음을 확증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너희 마음을 살피고 침묵하라. 나는 검색을 위한 번역을 정의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성경 어휘를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심장은 당신의 모든 활동,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기본적인 성향 및 행동을 알려주는 신체의 일부로 개념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자신이 어떻게 다윗과 친구가 되었고 그에게 음식을 제공했는지 말했을 때 우리는 그가 뇌졸중에 걸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히브리인은 그가 돌과 같아서 마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뇌졸중을 앓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판단으로는 심장이 죽으면 사후경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모든 활동이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이 읽는 모든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당신이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형태, 즉 당신이 있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마음속으로, 침대 위에서, 마음속으로 당신의 마음과 종교적 결정의 장소를 살피고 마지막에 침묵할 때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떨고 조용히 있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양심이 당신에게 말하고 확증하게 하라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있으면 정말 거짓 신을 섬기고 왕을 부인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엔 그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여기에 놓으면 그것은 조용한 묵상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집단에서는 경솔하고 위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대 밖에서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으면 더욱 진실되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경솔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믿음을 확증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마음을 살펴보고 조용히 하세요. 5절로 돌아가는 세 번째 쌍은 의인의 희생을 바치고 I am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례적 접근 방식을 통해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나를 믿고 바알이 아니라 그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물의 희생은 사라졌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동물 없이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제물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신뢰하고 이 위기와 가뭄 속에서도 그분께 기도의 감미로운 희생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선, 당신의 왕을 알아라. 둘째, 당신의 죄의 결과를 이해하십시오. 셋째,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확증하게 하거나 정죄하게 하십시오. 넷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달콤한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가 자신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국민청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IM의 호의를 위해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요 사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쓴 34페이지는 백성들의 청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얼굴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하소서. 나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비곡은 왕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나는 그 번역의 마지막 시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이 끝나고 그는 잠자리에 듭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평안히 눕고 잠들겠습니다. 나는 나를 안전하게 따로 거하게 합니다. 그의 기도인 시편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끝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알기에 걱정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잠에 듭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롭습니다. 이제 그것은 소리치료 박람회이지만 텍스트 자체에 있습니다. 그냥 좋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은 잠자리에 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히브리어 단어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에 드는 이유는 그가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안전하게 분리되게 하십니다. 나는 그 번역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는 이 시편의 동일한 진리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 상호참조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6장에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에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인간이 우리와 동일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시편 21편, 마음이 확고한 자여, 그가 너를 신뢰함으로 내가 평강으로 평강을 지키리로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거짓 신들에게서 지켜주시며 지켜주시리라. 저는 베트남에 있던 예전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1958년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싸웠던 전투 중 하나에서는 내 주변에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잠을 못 자니 현명한 판단력이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새벽 3시에 나는 정글 기지에서 거의 대포 포대 아래에 있는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약 20초마다 연이어 발사되는 대포의 열기와 정글 밤의 열기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약 20초마다 일제 사격을 가하는 대포의 열기와 정글 밤의 열기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화약 냄새 속에서도 모기들은 피를 흘리며 목마른 인물을 쉼없이 추구했습니다. 내가 거기 누워있을 때 성경의 이 구절이 인간의 목소리처럼 나에게 들렸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당신만을 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하소서.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두 시간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 시편에 대한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편이며 오늘날 음악 감독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가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일은 여러분에게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학문적이 되는 것이지 항상 신학적이고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즐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열심히 학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 마른 뼈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강의인 시를 듣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저는 시편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좋아요. 우선, 그 다음에는 시입니다. 나는 우리 문학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의 일반적인 성격과 그의 문체 및 글쓰기 방식의 특성을 미리 이해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언어를 이해하고 그 다음 그의 글쓰기 스타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 방식으로 논의할 것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시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습니다. 구약의 절반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시에 있습니다. 욥은 시에 있습니다. 시편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절반입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열왕기, 역대기까지 산문으로 되어 있는 내러티브와는 대조적입니다. 그것은 모두 산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미학적이며 시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의 대부분, 좌석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2부, 히브리 시란 무엇인가요? 종종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정의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시란 무엇입니까? 내가 읽은 최고의 정의는 바오브로 헤런스틴 슈미트의 것입니다. 산문과 달리 시는 좀 더 제한된 표현 형식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리듬이자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조직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운율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리듬을 주목하세요. 나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마음속으로 읽었으며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이 지속적인 리듬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현대시에서 그것에 익숙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제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시에는 운율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는 굴절형, 남성형, 여성형이 있습니다. 나임은 싸다.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운율이 없으며 미터가 무엇인지 실제로 알지 못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시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세 명입니다. 첫 번째는 병렬성이라고 합니다. 한 줄을 말한 다음 다른 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두 편에서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분노와 민족 대신의 헛된 일을 상상하라. 세상의 왕들이 모였습니다. 땅의 왕들이 함께 앉았느니라. 그들은 함께 앉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도다. 그들의 사슬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뜨리자. 하늘에 앉으신 이가 웃으시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며 주님은 그들을 분열시키는 등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알다시피 왜 이방인들이 분노하는가? 당신이 그것을 뒷받침한다면 사람들은 헛된 상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병렬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반복입니다. 시편, 시, 모든 시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개념이 평행성과 구별입니다. 이는 히브리 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샘족 시에 해당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로스 주교에 따르면 문법과 그 소리, 의물론, 형태론, 단어가 결합되는 방식, 구문 및 두 구절 사이의 의미의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 시에서 조직의 1차적인 작동 원리는 병행성이며 이는 또한 지속적인 리듬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정보를 통일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메시지를 입체적으로 듣게 됩니다. 마치 두 개의 스피커가 있고 이 평행성을 통해 깊이와 풍부함을 모두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두 번째는 매우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전지적이며 입자와 공백을 놓치고 초점은 단락에 있습니다. 즉, 산문 대신에 영화가 있고 시에서는 슬라이드 쇼가 있고 사진이 한 장씩 나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당신의 메모를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거야, 이것은 사사기 4장에서 시스라와 함께하는 제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문입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제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니까 마실 물을 조금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덮었습니다. 자, 무엇을 얻었나요? 여기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목마르니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그리고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주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무엇을 얻었나요? 그는 목이 말랐습니다. 거기에 추가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나요? 그는 목이 말랐고 그녀는 그의 갈증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다시 말해보세요. 노트를 보지 마세요. 그냥 시를 읽어볼게요. 계속하세요. 그녀는 그의 갈증을 충족시켰지만 그가 요구한 것은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물을 달라고 했고 그녀는 그에게 우유를 주었다. 당신은 예리해요. 시로 들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는 물을 달라고 했고 그녀는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호화로운 그릇에 그에게 응유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시입니다. 뭐라? 그게 얼마나 간결한지 보세요.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방금 고른 것을 고릅니다. 그는 물을 달라고 했고, 그녀는 그를 재우려고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호화로운 그릇에 담으려고 그에게 가장 좋은 우유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간결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시입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것은 산문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매우 간결하고 요점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시의 본질이다. 강력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미지와 온갖 종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본질을 알기에 배교자들에게 보내는 연설은 아마도 문학 속의 아포스트로피였을 것이고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문을 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덜 명확합니다. 이는 해석학적으로 심오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한다면 민수기 12장에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선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경 해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십시오. 민수기 12장은 모세의 리더십에 맞서 미리암과 아론이 대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아마도 흑인인 구스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쟁합니다. 그건 그렇고 어거스틴도 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겪지 않은 끔찍한 경험을 이 나라에서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사람과 결혼한 그의 아내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묻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NIV는 모세가 정말로 이것을 말했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괄호 안에 넣습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제 모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그건 내 요점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즉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 세 사람은 모두 회막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장막 어귀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오자 내 말을 들어보라고 말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느니라. 나는 꿈속에서 그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분은 내 온 집에 충실하십니다. 나는 그와 대면하여 명확하게 말하고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모세는 선지자보다 더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지만 환상이나 추가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모세는 분명하게 말하고 선지자들은 비유와 비유와 시로 말합니다. 산문처럼 문자 그대로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모세의 말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세가 내 온 집의 종이라고 말했을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의 온 집의 종이라면 그리스도는 집을 다스리시며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모세를 섬기고 모세는 집의 종이며 그리스도는 집의 주인이시라면 누구의 해석이 우선이겠습니까? 그리스도. 그것이 나의 신학을 많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나는 구약이 아닌 신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다른 그림을 제공합니다. 신약에서는 세 번째 성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보이시리라 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천년왕국의 사도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없었어요. 그리고 천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 곳은 묵시문학입니다. 천사가 사슬을 가져다가 뱀인 사탄을 결박하여 큰 항아리에 넣고 그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나머지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년이 상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학 형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묵시적인 내용을 다룰 때, 시를 다룰 때 제가 말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배웁니다. 시를 다룰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므로 좀 더 정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논의가 시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듯이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입니다.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환유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39페이지에 나오는 패턴이 없고 박자도 없고 운율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 왔는지 보여줍니다. 운율이나 운율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부 40페이지에서는 병렬성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행법에 관한 최초의 학문적 연구로 인정받은 사람은 1732년 로스 주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는 영국 교회의 주교이자 옥스퍼드의 시 교수였습니다. 로버트 로스, 나버트 로스는 성서의 히브리 시에서 평행 구조에 처음으로 관심을 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사실이 아닙니다. 남반과 같이 11세기부터 시작된 일부 랍비들 도 평행법을 관찰했지만 로스는 이 주제에 대한 현대 학문의 시작이었습니다. 1753년에 그는 세이크러 포이지를 출판했다. 히브레이어럼, On Sacred Poetry of the Hebrew. 이 책은 이후 성경시에 관한 미래의 모든 학문에 사실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시를 다루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평행법을 사용하여 작업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로스가 병렬성을 정의한 방법입니다. 한 구절의 대응은 왜 이교도들이 분노하고 사람들이 내가 평행법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을 상상하는지와 같이 다른 구절과 일치합니다. 명제가 전달되고 두 번째 명제가 그것에 종속되거나 그 아래에 그려지는 경우 의미상으로 명제와 대조되거나 문법적 구성의 형태로 유사합니다. 이것을 나는 평행선이라 부르며 왜 이방인과 민족이 공모하고 서로에게 헛된 일을 상상하는가와 같이 서로 대답하는 단어나 문구를 평행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것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지만 환상이나 추가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것에 종속되어 있고 그 아래에 그려져 있고 그것과 동등하거나 대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980년에는 로스와 대조되는 히브리 시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모든 시를 지배했습니다. 이 정의는 1980년까지 지배적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더 많이 말할 것입니다. 병렬성에 대한 로스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인트 메리 호수 위의 백조는 두 배, 백조, 그림자를 떠다닌다. 따라서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는 내가 아직도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병렬 처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동의어 병렬성이라고 부르는 것, 평행절은 동일한 언어적 참조를 나타냅니다. 이 구절의 두 줄은 같은 것을 가리킨다. 그분은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꾸짖으시고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시이 오. 병렬성을 참조하세요. 그분께서는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꾸짖으시며 꾸짖음에는 두려움이 짝지어지고 분노에는 진노가 짝지어지느니라. 좋아요. 거의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반대. 우리는 시편 한 편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은 치아스틱입니다. 첫 번째 줄이 의인의 길로 끝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다음 줄은 악인의 길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멸망의 반대말입니다. 즉, 알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반대말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평행법을 이해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대조되는 것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삶이고 하나는 죽음이다. 그러나 또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채워 넣어야 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면 그분은 이 생에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합성은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문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편은 괜찮습니다.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제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두 번째 줄이 낮과 밤, 즐거움과 명상이 어떻게 함께 추가되는지 주목하세요. 주님의 법, 그의 법이 함께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뭔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실제 종합은 시편 2.6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글쎄, 내 성산은 시온과 일치하지만 거의 런온이다. 포스트로티언 개선에 대해 방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어보면 그 용어는 표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대조되는 것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삶이고 하나는 죽음이다. 이 대사는 왜 이교도들이 분노하는가? 그것은 선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상상합니다. 지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줄을 합치면 쌍콜론, 바이컬런이라고 합니다. 시편 한편 1절처럼 세 줄을 함께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는 사람이로다. 다음 줄은 죄인의 길에 서라. 다음 줄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라. 세 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삼콜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두 개의 바이컬러에 대해 이야기하면 바이컬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수준에 있고 이것이 학생들이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들은 바이콜론에 대해 읽을 것이고 나는 이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다. 나는 이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를 읽기 쉬우며 콜론도 읽기 쉽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바이콜론 또는 삼콜론이라고 부르고 세 개를 합치면 트리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체 구절을 다루고 있다면 첫 번째 막대를 반막대기라고 부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 이 분야에는 표준화된 어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두꺼운 부분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것은 라버트 올터와 제임즈 쿠겔이 1980년까지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쿠겔은 예일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하버드로 갔다. 올터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 시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대신 그들은 두 번째 줄이 강조되고 추가되고 강화된다고 주장합니다. 버리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중요하며 당신은 그것을 아주 아주 다르게 읽습니다. 이제 일어난 일은 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어딘가에서 맥락은 잊어버리고 히브리 시에 대해 강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는 로스와 그 이후로 일어난 모든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시에 대한 나의 강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비행기에서 쿠겔의 책을 읽었는데 그는 다 틀렸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의를 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말은 모두 틀렸어요. 그것은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지 자리 옆으로 날아다니는 것뿐이었다. 나는 감사관에게 설명하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내 강의를 난파시켰습니다. 나는 바지 자리로 날아가서 강의를 해야 했다. 그리고 쿠겔이 말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그것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논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로스를 따르는 누군가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실제 단어를 바꾸더라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같은 말을 다시 한번 한다. 이것이 히브리 시에 대한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단어를 바꿨을 뿐입니다. 쿠겔은 계속해서 안 돼, 안 돼, 안 돼요라고 말했다. 두 번째 구절은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적으로 말하거나 그것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진실은 다른 단어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 그것에 무언가를 추가하기 때문에 동의어 평행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뛰어오르는 중이에요. 응, 그게 강조점이었어. 그리고 시에서는 추가 유형의 병렬 처리를 다룹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건너 뛰겠습니다. 나는 43페이지로 가서 제임즈 쿠겔과 라버트 올트가 로스의 주장을 거부하고 그의 재진술과 동의어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좋아요.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이제 히브리 시를 이해하는 분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정의는 이제 진술과 관련되거나 강조된 진술이며 재진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그것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확장합니다. 그것을 재확인합니다. 쿠겔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그는 전반적으로 로스의 견해가 이후의 비판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부과되었습니다. 날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평행법의 실제 본질은 이후로 두 변 사이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정제되었으며 이는 동의어 평행법과 종합 평행법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두 번째 구절은 첫 번째 구절을 강화하고 강화합니다. 그는 B 구절이 A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과 공통점이 있었지만 단순한 재진술로 예상되거나 간주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A 뒤에 와서 그것에 추가하고 종종 의미를 특정화, 정의 또는 확장하고 A의 귀를 기울이고 명백한 방식으로 A에 연결하는 것은 B의 이중 특성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B절이 A에 연결되고 그것을 더 멀리 전달하고 반향하고 정의하고 다시 말하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강조된 보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 평행주의의 핵심인 대칭이나 평행성의 미학보다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다소 단순하게 말하자면 성경의 행들은 평행적입니다. 이는 B가 평행 A를 의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A를 지지하고 더 나아가고 뒷받침하고 완성하고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 이전에는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병렬 처리에 대한 분류를 제공하려는 논문이 작성되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B절이 어떤 방식으로든 강조하고 추가하여 A절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관련된 말을 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찾습니다. 따라서 나우의 견해가 세인트 메리 호수 위에 백조가 두 배, 백조와 그림자를 떠다니는 것이라면 쿠겔의 견해는 세인트 메리 호수 위에 백조가 두 배, 거위와 거위를 떠다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백조는 이제 수컷과 암컷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러분은 그들을 다르게 봅니다. 관련 발언입니다. 재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시를 읽는 방식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41페이지로 돌아가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어디 있지? 글쎄, 나는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한다. 나는 나에게 올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로스보다 쿠게를 선호하는 논쟁은 합성된 것이며 정상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시를 작곡하고 발전시킨 납비들을 보면 그들은 그것을 차별화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겉옷을 가져다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실제로 시편 22편의 인용문입니다. 원한다면 저와 함께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2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노후의 관점에서 볼 때 옷과 의복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쿠겔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존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의 옷을 나누고 그의 겉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옷과 망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내 옷을 나누어 가지고 그가 어떤 옷을 입든지 그것을 잘라서 모두가 같은 조각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노후의 망토, 토리노의 수의와 같은 모든 것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군가가 원했던 기본 망토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토를 얻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망토는 누가 가져갈까요? 그들은 다른 옷처럼 그 겉옷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모든 곳. 예를 들어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왕이 당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곳입니다. 스가랴 9.9장입니다.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딸 예루살렘아 외쳐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승리하시며 겸손하시며 나귀 곧 어린 나귀를 타시느니라. 좋아요. 이제 히브리어는 망아지를 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나귀가 이제 당나귀의 새끼로 정의된다는 것을 더 동의어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런 식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는 타고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펴서 마태복음 21장 1대 5절에서 마태가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보다 먼저 있는 마을로 가라 하시니라. 그러면 곡거기에 새끼 하나가 매여 있는 당나귀 한 마리가 보일 것이다. 그래서 당나귀와 망아지라는 두 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망아지로 더 좁게 정의되는 당나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다.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렀으되 딸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온유하시고 나귀 곧 어린 나귀를 타시느니라. 그래서 마태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당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별되었습니다. 그것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버드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이 매튜가 히브리어 평행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웃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둘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글쎄요. 이 차이점을 들어보세요. 와서 시편 2편과 2편 5절을 보세요. 좋습니다. 5절에서는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꾸짖으시고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시느니라. 이제 로스에게는 책망과 겁을 주는 것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 책망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날카로운 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책망과 겁주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지만 어떻게? 그리고 히브리 시를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세밀하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차이점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항상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는 로스보다 쿠겔의 유리한 주장을 제시합니다. 45페이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히브리어 악센트와 연속 이분법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발전된 것입니다. 아래 도표를 보면 모든 구절이 두 부분으로 나뉘고 히브리어로 특정 악센트 표시로 구분된다는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에트낙이라고 합니다. 나는 단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A절 세트와 B절 세트에 넣는 악센트 표시가 있습니다. A와 B는 쌍콜론을 만듭니다. 좋아요. 이제 액센트가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나누면 A는 A와 AB로 나뉘고 B는 BA와 BB로 나누어집니다. 아니면 A와 AB, A와 A와 AB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B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 53장의 예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였습니다. A와 AB가 있는 A입니다. 즉, AA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빨판이라는 원의 용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닉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빨판이다. 그리고 원의학에서 하고 싶은 것은 빨판이 본초에서 떼어지기 때문에 잘라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보다 먼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다른 비교인 에이비에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습니다. 즉, 그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없었고 멸망당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변칙입니다. 이제 비. 그에게는 우리를 그에게 끌어들이는 아름다움이나 행정관이 없었고 그의 외모에는 우리가 그에게 바랄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A가 비유적으로 새싹,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임을 주목하십시오. 문자 그대로 그에게는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가 그에게 매력을 느낄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나귀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카이저 비렐름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던 말을 타고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당나귀를 타고 오는데 당나귀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땅을 따라 발을 끌고 있는 그레이트 데인, 그레이트 데인, 개 크기의 당나귀입니다. 이것은 어떤 왕입니까? 이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즉 겸손과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타고 오시는데 그분 안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A는 비유적인 것이고 B는 문자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를 읽는 법을 배우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코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 성경, 나이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줄이 있고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병렬 처리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은 나를 압도하고 놀라게 하는 정말 환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사야서로부터 세 번째 구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역자니 그는 학대를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느니라. 양털깎기 앞에 침묵하는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예가 있습니다. 그는 억압받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이 가위 앞에서 침묵하는 것과 같은 비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별도의 구절 세트로 절정을 갖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이자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나는 시편 23편을 보지 않고는 시편 강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번역, 소개, 번역, 형식, 구조 등에 관한 몇 가지 사항입니다. 좋아요. 번역, 시편.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현악기와 악기가 있는 노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목자이다. 하고 싶지 않다. 푸른 초장에서 나를 쉬게 하십니다. 그분은 물을 주는 곳을 선택하여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그가 회복시키는 내 영혼을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어나 신약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성경에는 혼, 몸, 혼, 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당신은 영혼이고 영혼은 당신의 욕망, 식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갈망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당신을 갈망합니다. 오 하느님, 당신은 목마름에 굶주려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식욕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혼입니다. 그 신학적 단어집을 보면 구약 성서의 영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몇 페이지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내용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활력을 다룹니다. A.R. 잔서는 그것을 열정적인 활력으로 정의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고 식욕과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추진력과 식욕을 나타냅니다. 나는 그것을 활력으로 번역하고 그는 회복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당신은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머리에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리고 나는 끝없는 날 동안 아이엠의 집으로 돌아가 거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이 시편이 세 개의 장면과 세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양치기와 양떼의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인 5절은 주인으로서 텐트에 있는 세이크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천막에 사는 세이크의 손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목초지에 있으며 시편 기자는 자신을 양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양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장면을 전환했고 이제 우리는 테이블과 컵이 있는 텐트 안에 있습니다. 그는 텐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성전에서입니다.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비유적인 것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목초지와 장막의 비유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그곳이 바로 목초지입니다. 바로 그 텐트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산문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절, 그분의 헤세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진들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목자는 양에 대해 매우 민감해야 합니다. 그들은 쉽게 죽습니다. 그들은 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풍부한 물을 공급하십니다. 내가 번역하자면 그분은 물을 주는 곳을 선택하여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집에 가는 길이 어두운 계곡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악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즉, 그가 말하는 것은 그가 나를 위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는 나를 보호합니다. 그것이 내가 얻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선하심에 너무 만족합니다. 나는 최고의 은혜 가운데 누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안에 누워있다. 나는 이 고요한 물에 너무나 상쾌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계곡을 지나도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게 걷는다. 신뢰의 노래입니다. 나는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자가 평소에 양들을 돌보던 양 우리로 돌아갈 때 그는 양 우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지를 바꾼다. 지금 그는 양떼와 함께 천막 안의 입구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상을 차려라. 그것은 푸른 초장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 적들 앞에 있습니다. 이는 내가 가장 어두운 계곡을 지날지라도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지켜보는 모든 적들 가운데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물이 시원해지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머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완전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영원히 따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초지의 양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천막의 손님으로 있는 것이 더 낫지만 주님과 함께 성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나의 모든 날 동안 영원히 영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끝없는 날 동안 IM의 집에 살기 위해 돌아갈 것입니다. 불멸의 완전한 빛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이 끝없는 날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 경륜의 시대에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 보세요. 시편이 얼마나 영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에서 그는 목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 그분은 성전에 모인 회중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 말하며 회중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제공합니다. 그는 그것이 그의 회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다음 부분에서는 그가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상을 준비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본질이다. 당신은 이런 종류의 변화를 만듭니다. 너무 순조롭게 끝났네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가 다시 회중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그리고 그것은 여기 사원에 있고 끝없는 날 동안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제가 말하는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그는 회중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중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야누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회중과의 대화에서 하느님과의 대화로 어떻게 전환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풀밭에 있는 양의 형상 아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두운 계곡을 걸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미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4절에서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과 목자의 이미지 아래 9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야누스라고 부릅니다. 한 섹션에서 다음 섹션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시이다. 우리가 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훌륭하게 결합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 모든 노트에서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신약 성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은 목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양이셨지만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할 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목자장입니다.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훨씬 더 큰 일입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성서의 비단에서 이 책을 읽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섹션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뒤하여 브루스 올트키입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세션, 히브리 시 시편 4편입니다.